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그 3일 동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마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조금은 아셔야 또 말씀에 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서울을 왔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그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도 과거에 정말 수학을 좋아했고 또 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83학번입니다. 83학번. 그래서 그때는 소위 그 참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고 그리고 막 우리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참 이 사회 또 이 한국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다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가운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선배들과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들의 꿈은 그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병든 사회를 살릴 수 있나 그 길은 이제 진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었지만 그 물리학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공부했던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헷갈하게 해가지고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살부터 88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한 250명 그렇게 시작했나요? 근데 제가 마칠 때는 한 130명 남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뿔뿔이 참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상향지향적이다. 위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과거에는 그 난지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90년대 초까지 서울의 그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였고 그래서 80년대는 그 성산동 일대만 가더라도 참 그 냄새가 코를 찔렀던 곳이 난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소위 이렇게 빈민 사역이다라는 것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면서 IBF라는 그 선교단체에 제가 그 사회부 간사를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게 그때 안병무 씨, 민중신학 이런 책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없고 다 갈릴리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서울에서 나오기 어렵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좀 돕기 위해서 95년도에 이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저도 부교역자 생활할 동안 청년들 섬기면서 가장 열심히 한 게 족구입니다. 족구. 제가 그래서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헤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 그 청년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5년 동안 그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쪽 개통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제 지금 섬기면서도 지도자도 부족하고 또 공동체도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꽤 제가 이제 83학번이니까 이제 50입니다. 참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좀 버겁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에게 참 젊은 시절에 제일 큰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사람 많으실 텐데 적당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제가 주일 몇 번 빼먹어봤는데 그때마다 얼굴을 갈아붙여서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떼먹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직면을 했죠. 특별히 저희들 세대는 눈만 뜨면 오늘 가두 시위를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마다 눈만 뜨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참 이렇게 열심히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쩌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팔복은 여덟 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여덟 가지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팔복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뭐 이렇게 형통할 때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참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마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힘든 삶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 혹시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야 꿈에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이 나이 먹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나는 알고는 못 간다. 알고는.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많은 험난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첫 번째가 누가 복이 있는가? 아,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대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오랫동안 싸웠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보이지 않는 전제는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에도 보이지 않는 전제가 뭐냐?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광고도 나왔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영성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Let man be man.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Let God be man. Let man be God. 하나님은 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도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바로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바로 나 자신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 심히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청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소위 물리학과를 다닐 때 저희 과에 전국 1등, 2등, 4등이 다 있었습니다. 소위 지방에서 수석했던 애들은 다 있었어요. 그 애들을 불러놓고 한번 보십시오. 야, 이놈아,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정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마. 불러놓고, 야, 이놈아, 수석했는 애한테 너 잘 기억해. 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썩어빠진 죄인이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전도 받았던 애들 중에 정신분열적인 그런 증상을 받은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과연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시골의 천재들이었잖아요. 지방의 천재들이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 가장 모범적이고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과 함께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 복이 있느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악파쳐서 우는 것 말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 말고, 소주잔 까면서 우는 것 말고, 언제 우리가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웃음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예배도 웃겨야 되고 말씀도 웃겨야 되고 어디든지 간에 웃기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웃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데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영이 가난하고 울 때,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들의 광기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그리고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짐승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광기와 짐승의 기운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인간 존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40대의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스펙이 화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그때 40대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80대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때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의 시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가게가 어김없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거는 부동산 뭐 소위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역사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히 물러나는 그런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나라는 사람의 삶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자습하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야간자습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선생님이 야자 도망간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두 명이 끌려 나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부축에서 갔던 제 친구가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야, 정말 처참하게 맞더라. 그래 이제 걔가 맞는 동안 저는 이제 마음과 육신의 준비를 했어요. 딱 준비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걔를 들여다 보내고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관영아, 공부는 쉬면서 하는 거야. 들어가 봐. 저는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 공부는 쉬면서 하는 거야. 들어가 봐. 무죄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저는 그때 잘했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에게는 죄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만 그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공부 못하면 없던 죄들도 정말 다 생기게 돼요.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저도 공부 하나, 간판 하나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가서 말마다 말씀 보니까 제가 물리학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부 못했어요. 바닥을 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따라갈 재간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간판이고 공부인데 그게 그냥 내 손에서 다 떠나게 됐어요. 그때 한없이 비참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날마다 말씀 받거든. 그리고 날마다 후배들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시대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 대학생 때 몸부림을 쳤는데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나 자신은 바꿀 수 없나?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교회 모든 선배들 후배들은 나 같은 신앙의 후배가 없다고 선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내 삶도 책임지지 못하고 때로는 컨닝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나 자신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 교회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한마디 말씀 로저를 살려주셨어요. 야, 너희 부모님은 네 진짜 모습을 알면 외면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교회 선배들 후배들 네 진짜 모습을 알면 다 떠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아브라함은 너를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저를 살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천국의 기쁨을 맛봤어요. 하루를 너무너무 좋았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긍정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약효가 떨어졌어요. 약효가 떨어져서 마음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모순덩어리인 나 부모님조차 감당할 수 없고 사랑하는 교회 선배들 후배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실 수 있나. 그래서 또 한번 까불었어. 하나님 사랑의 눈이 모셔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답변이 뭔가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나는 너를 볼 때,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두 번째 주신 말씀.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알아. 네가 모순덩어리라는 건 나는 알아.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교회 친구들조차도 품고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모순덩어리요 죄인인 것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저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다이렉트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순덩어리인 저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부끄러워하시지 않느냐?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는 누군지 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님 안에서 씻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데 또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보자. 야 이놈아,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러면 답변을 해. 주님,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저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무기력했지만 제가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거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주리고 목말라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절대자이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의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배부르게 먹게 된 사람들, 그들은 누가 되느냐? 다섯 번째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저는 이거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길들여졌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경쟁 상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냐? 짓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이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고 고통스러웠던 게 이거였어요. 민중에 대한 사랑을 외치지만 저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저들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나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일어났던 또 한 가지 기적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 자신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 같지 않은 그들까지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미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상대방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됐어요. 비로소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에 헌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 붙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청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하나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빈민들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던 사람들을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놀랍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그곳에서 눈물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그리고 과거에 청년들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혀서 정말 내 혈기, 내 방법대로 하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빨을 깨물고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 겸손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그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또 복이 있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구석구석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향해 열망,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는 사람들만 이 싸우고 찢어진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그 발걸음을 세례받으시는 걸 통해 시작하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늘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맛보셨고 체험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과 북의 평화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평화일 수도 있고 계층을 뛰어넘는 평화 때로는 지방생을 뛰어넘는 평화 성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평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미 그것은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세우신 표준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 세우신 표준이 있습니다. 그 의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까지도 과거에 감수했고 지금도 기꺼이 감수하고 앞으로 감수할 자신이 되어져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청년들을 이 시대의 투사로 만들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 알고 죄인인 것 알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다가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의에 배부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만 지배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주님이 만들어버리신 그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데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 바로 그들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어쩌면 제가 하루에 어쩌면 한 번씩은 묵상을 합니다. 어렵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거나 그냥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진짜냐? 진짜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죄인인 나를 지금도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지나간 모든 시간의 은혜라는 것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깨닫게 돼. 그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내 혈기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를 대하려고 몸부림치는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저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다시금 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진 세상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대가도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그냥 처음부터 8번까지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을 한번 살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의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